네,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좀 물론 3부에만 진행이 되고 1, 2부에는 저희가 같이 아쉽게도 참여를 못하지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성경 스케줄이 또 마침 이렇게 디모데 전서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1월에 저희가 금요일부터 우리 디모데 전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까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두 개의 편지를 묵상하는데요. 저는 일단 오늘 좀 흔히 오해가 되는 포인트로부터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여러 편지들 중에서 여러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 자기와 같이 복음 사역을 맡기는 또 부탁하는 그런 후배 목회자라고 할수 있는데 그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썼다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많이 불러요.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다른 디도라는 또 다른 목회자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들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아, 목회서신은 목회자에게 쓰는 서신인가 보다. 목회자들이 좀 특별히 더 읽으면 좋은 서신인가 보다. 저는 이 목회 서신을 보는 두 가지의 좀 극단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극단은 교회의 목회자와 소위 평신도 사이의 위치를 상하관계로 굉장히 뚜렷하게 나눠서 보는 극단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는 큰 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중에 목회자의 영역이 좀 따로 있고 또 평신도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아주 이상한 시각이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목회서신? 아, 그건 목회자들이 주로 읽어야 되는 좀 특별한 책인가 보다. 또 반대쪽 극단은 어떤 극단이냐면 교회의 목회자와 또는 임직자 그리고 소위 이제 평신도 사이에는 아무 구분이 없다. 다 똑같이 부르시는 거 아니냐. 이런 극단이 있는데 이런 극단은 또 얼핏 보면은 되게 평등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교회에 쓸데없는 상하 관계는 없어져야지 맞아요. 쓸데없는 상하 관계는 없애야지 말아요. 그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개별성, 우리의 어떤 독특성 이 개별성에 의해서 우리를 다르게 부르시는 모든 부르심들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쪽 극단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개별적인 부르심, 특별한, 독특한 그런 부르심들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좋은 의미에서 고민하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공평하게, 동일하게 위치해 놓았다고 여기면서 부르심 자체를 희석해 버리는 거죠. 아, 부르심. 아, 그거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어느 특정 집단이 아니 교회가 사람 필요하니까 그걸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중에 혹시 자원하게 되면은 그건 그 사람 마음이지. 뭐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바울이 쓴 편지는 디모데에게 쓰는 아주 개인적인 퍼스널한 편지가 되는 거죠. 그냥 디모데한테 혹시 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자원하는 한 사람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권면하는 그런 서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겁니다. 아, 이런 거는 임직자들, 목회자들이나 고민할 일이고, 아, 나는 그냥 건강한 말씀 전하는 교회에서 편하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두 극단. 왜 이런 생각이 생겼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여기서 제가 생각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좀 목회라는 말과 부르심이라는 단어 사이에 좀 혼동이 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첫 번째 극단은 부르심에 대해서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이를 아주 상하 관계로 뚜렷하게 갈라놓고 성경적인 부르심이라는 것, 성경적인 어떤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목회적인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밀어놓는 거죠. 이 성속 이원론, 성스러운 것과 속한 것이 완전히 갈려져 있다. 이런 이제 세계관 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성속 이원론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두 번째의 극단의 문제점은 부르심이라는 단어하고 내가 발런티어한다, 자원한다라는 것하고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우리가 자원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일치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부르시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자원하게 되고 자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께서 부르심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가끔씩 이런 분이 있어요. 부르지 않았는데 자원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분이 아닌 목회자 중에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부르지 않았는데 자원하는 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불렀는데 개인적인 발런티어라는 부분을 더 높은 가치로 놓고 불렀는데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심을 얘기하려면 콜링, 부르심을 이야기하려면 목회라는 단어에서 출발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의 진심 이런 얘기 나눴잖아요. 교회의 진심은 교회의 코어는 파운데이션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변화가 생겨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저 같으면 좀 죄송합니다. 제 솔직한 표현인데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안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셔가지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변했다면 저는 못 믿어요. 나를 낮추시든지 나를 부수시든지 나를 높이시든지 나에게 안식 주시든지 나를 만드시든지 바꾸시든지 어떠한 방향으로든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변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그 변화,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기는 그 변화라는 것과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성도에게는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까 제가 상정한 그 양 극단에 서서 의심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잠깐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갓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궁금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좀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첫 예수님에 대한 첫 만남을 좀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갑니다. 일단 바울의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생기는 변화 그리고 부르심과의 연관관계를 제가 오늘 단어 단위로 좀 세밀하게 분석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를 부르시는 지점 그리고 우리의 현재 자리를 좀 재평가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변화와 부르심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뜯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펴시고 여러분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쭉 볼 거예요. 자,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고 잡으러 가려고 하는 중에 바울은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뜻은 바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무것도 자기가 준비한 것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준비 없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믿음과 사랑을 동반하는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동반하는 것이냐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Overflowed for me. 물이 넘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도록 물이 넘치는 거죠.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은혜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 안에서 겨우겨우 막 애를 써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기준을 채우면 그때부터 믿음과 사랑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I received mercy. 나는 이 긍휼을 함을 입었다. 나는 자비로움을 입었다. 불쌍함을 입었다. I received mercy. 내가 긍휼함을 불쌍함을 입은 것이다. 지금 바울이 아주 축약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지금 몇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바울은 이게 지금 자기가 받은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나한테만 이루어진 특수한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지금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왜 선교를 하죠? 바울이 왜 선교를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한테만 일어난 특수한 일이 아니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하나의 케이스인 건데, 바울, 내가 하나의 케이스인 건데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죄인들을 13절, 긍휼하게 여겨주시려고 14절, 은혜 주시려고 오셨다. 바울은 그거 전한 거죠. 그죠? Overflowing grace. 정말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그거 전하고 다니는 거죠. 자, 여기까지 13절부터 15절을 제가 다시 제가 리프레이즈 해보면 정리를 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값없이 은혜가 주어져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되었는데 사실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이었는데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제야 내가 넘치는 은혜로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변화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맞아요? 동의가 되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분 믿는 거고 overflowed mercy, overflowed grace 정말 넘치는 은혜로 이 복음의 변화를 아주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분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다 동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변화가 부르심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면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 긍휼을 입었다고 앞에 다 얘기했어요.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유가 있다. 변화의 이유가 있다.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뭔가가 있다. 16절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아, 저는 이게 좀 또 오해가 많은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좀 부담스러운 단어죠. 본이 된다. 좋은 단어긴 한데요. 좋은 단어예요. 근데 원래 원어에서는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1차적으로 그냥 먼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the foremost, 먼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사실 본이 된다라는 말은 좀 해석이 가미된 이제 표현인데 원래 의미로는 나를 먼저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게 하실 자들에 앞서서 나를 먼저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이 잘 안 보이는데 15절에 유명한 표현이죠.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거는 한국어의 해석자가 가미된 번역이에요. 여기도 원래 단어가 프로토스예요. 먼저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앞에 있었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있었다.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다. 이러니까 이제 괴수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을 자, 이제 나 뒤에 은혜를 받을 자 중에서 나를 제일 앞에 세우셨다. 죄인 중에 제일 앞에 있었던 나를 은혜 주셔서 이제는 은혜 받을 자들의 제일 앞에 나를 세우셨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이루시는 변화는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그 자체로 이쁘고 멋진 상태로 고정적이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아직 긍휼이 필요한 자들 앞에 먼저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은 곧 이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뭘 전달하죠? 이미 받은 그거요. 넘치고 있는 그거요. 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넘치고 있는 그 사랑과 믿음과 은혜 그거요. 그거를 전달하려고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13절에 긍휼, 14절에 풍성한 믿음과 사랑, 12절에는 능력,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능력. 또 중간에 이 12절 중간에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이거는 faithful, 신실함이란 뜻이죠. 나를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만들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긍휼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주신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 전달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 또 이거 오해가 많은 단어예요.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영어로 표현합니다. Appointing me to his service. 직분이라는 것은 그분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하는 건데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직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직분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는데 그 변화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부르심을 받은 the foremost, 먼저 된 자다. 바울의 맥락에서는 이 디모데전서의 바울의 맥락에서는 자기가 디모데 같은 이제 자기 후임 또는 후배 또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 디모데 같은 나중된 자, 나중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긍휼함을 전달하는 부르심을 따라서 나 자신을 먼저 된 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거를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디모데에게 직분자를 세우라. 이제 디모데 전서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감독에 대한 이야기, 집사에 대한 이야기, 여러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직분자들을 세우라. 그게 뭐예요? 교회 어떤 조직 세우는 일입니까? 교회 체제 세우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을 릴레이처럼 계속해서 이어가 주라. 더 간단하게 말하면 직분자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달한 디모데가 앞으로 하게 되는 일은 바울이 이제 이 배경을 살펴보시면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교회를 세워라. 거기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라. 이거 명령 아닙니다. 하달 아닙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운 것처럼 내가 곳곳에 사람들을 세운 것처럼 너도 세워주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너에게 은혜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 것 이거 너와 내가 확인하고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전달해주라. 주의 뜻을 따라서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서는 감독들, 집사들, 장로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전달해주고 그들이 또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네가 통로가 되어주라. 18절,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명령이에요? 아니요. 전달이에요. 그 전달이 어디까지 왔죠? 여기 필라델피아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세계 곳곳에 이 전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한 사람의 변화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한 사람의 사도들, 한 사람의 제자들, 그들이 전달자로서, 증인으로서의 그 부르심, 제자로서의 부르심, 그 일을 특별히 더 잘 수행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들 먼저 되어서 먼저 주를 따라 섬기며 먼저 헌신하고 먼저 씨앗이 되었던 하나님의 밀알이 되었던 그런 먼저 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달받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이거 목회 서신이니까 목회자들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몇 분 안 계시지만 목회자 여러분 우리만 본이 되면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장차 이어서 본이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역을 하십니까? 아니면 애초에 선을 그어 놓으셨나요? 여기 계신 모든 임직자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 임직자들만 본이 되라고 세우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임직이라는 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혹시 특권입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우십니까? 일단 오해를 풀기 위해 여기 임직받으신, 이미 임직받으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고 계시는 임직자들에게 축복을 먼저 드려요.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의 전달자로의 부르심을 여러분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임직받았다라고 은혜를 격하시켜주지 말아주십시오. 긍휼하심으로 먼저 된 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그리고 나중된 자의 열매를 얻는 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먼저 된 자로서 어떤 일들을 해라, 어떤 일들을 해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사역들은 예수님을 잘 전달하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매뉴얼,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아니고, 장차 같이 할 것, 장차 그들 또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에 그들 또한 같이 이루어갈 것을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아 먼저 하는 것뿐입니다. 먼저 된 자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얻는 것,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같이 서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죠. 전달자일 뿐인데 왜 직분을 나의 명예로 여기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요. 감사해요. 주께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전달할 디모데 앞에서 감사해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왜 힘들다고 포기하십니까? 이게 지금 나의 본을 보여야 되는 일입니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다 위로부터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다음 주자로 경주할 사람들에게 기쁘게 이 바톤을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수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능력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어요. Overflowed mercy가 아니라 내 힘으로 본을 세워보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저하지 말라고, 선한 싸움을 네가 계속해서 싸워가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다음 나중된 자에게 계속 격려하는 중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보았지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의 우리 임직자분들 또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의 섬김과 헌신으로 나중된 자가 서게 될때 나중된 자는 또한 새롭게 먼저 된 자로서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은요, 둘이 자리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고요. 복음이 이렇게 계속 전달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주 앞에 같이 선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게 아니라 먼저 서고 뒤이어서 선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12절 충성됨, 신실함으로 나중된 자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우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받고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누구만 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릴레이 주자들이에요. 몇 명만 대표로 뛰는 거 아니에요. 3장 1절, 기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이거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는 특별한 마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를 받은 우리 모두가 깨끗한 양심으로 정말 내 앞서서 본이 된 사람들을 본받아 나도 저렇게 걸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사모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다. 그렇지만 지금 꼭 특별한 직분이 아니더라도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나서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의 릴레이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내가 지금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주신 그 즉시 나를 이 전달자로 부르셨다는 건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바로 주어져 있잖아요. 누가 전달하겠습니까? 교회에 우리 수많은 교제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 전달의 일들입니다. 성장의 일들이고요. 같이 제자됨에 세워지는 일들이죠. 이 직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너무 오해가 깊어서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비교의식 그리고 상하관계에 너무 익숙하게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좁은 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몰아주고 싶어 누군가에 몰아주고 싶고 나는 편하고 싶어서 또는 반대로 직분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스스로 빼서 취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특수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원리는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서비스를 그분의 아주 귀한 일들을 그분의 직분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에 장로교의 원리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하고 교리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체제에 대해서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직자, 성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깬 거예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속에서 은혜로 증명이 된 사람들을, 그 속에서 은혜로 먼저 될 사람들을 먼저 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그분들을 본으로 삼아 나중된 자들이 훌륭하게 또 다시 먼저 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전달하는 일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전달자로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고 그 속에 먼저 된 자를 주께서 세우시는 그런 일들은 교회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부를게요. 그 언젠가 누군가에게 또 은혜를 전달해 주실 우리 릴레이 선수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I can live a day without you.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자신을 보면 부족하죠. 나 자신을 보면은 몸도 안 풀려 있는 것 같고 내가 달리기를 어떻게 뛰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문제예요. 먼저 된 자 바울이 디모데 앞에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즉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이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도록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길이 좁아 보이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귀한 부르심을 앞으로 계속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는 삶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임직자분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로서 정말 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선한 양심으로 충성된 증거를 받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려는 게 분명하거든 여러분 같은 부르심 안에서 사랑으로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임직자들 또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전달자, 먼저 세운 자들로 세워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곧 교회의 복이에요. 그리고 나중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먼저 된 자들이 선다는 것은. 은혜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